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의 휴전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번 주말을 휴전 개시일로 정한 미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그러나 이슬람 순위 파무장 조직 ISIL과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 단체들을 겨냥한 군사 작전은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어제 시리아 내 갈등 당사자들이 자기 방어 등 대응 상황에서 무력 사용을 제한하고 봉쇄 지역에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원이 허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휴전안은 그러나 테러 단체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다른 반군 단체들의 경우 휴전 개시일 이전인 오는 26일까지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시리아 반군 대표인 고위협상위원회는 어젯밤 봉쇄지역 해제와 인도적 지원, 민간인에 대한 폭격 중단 등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경우 휴전안에 동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도서들의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콰테론 환초에 고주파 레이더 시스템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 산하 아시아 해양투명성기구가 분석한 이번 위성사진에는 레이더 시스템 외에 등대와 헬기 이착륙장, 지하 벙커 시설, 통신 장비 등도 포착됐습니다. 보고서는 콰테론 환초에 레이더 시설들이 갖춰지면 남중국해 북부 지역 선박과 항공기 운항에 대한 중국의 감시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년 반 이상 이어진 유가 하락으로 수요 증가 시 산유량을 다시 늘릴 수 있는 생산자들의 능력이 약화됐으며 에너지 분야 투자는 침체됐다고 밝혔습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어제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연례 에너지 산업 토론회에서 에너지 수요는 여전히 낮고 공급은 많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또 지난 2014년 중반처럼 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에너지 효율 증가와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등에 힘입어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배럴당 $8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은 오늘 서부 네바다주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를 개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당원대회를 앞두고 네바다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0%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는 20%의 지지율로 2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아직 경선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지만 네바다주 당원대회를 앞두고 밥돌 전 상원의원 등 공화당 중진 정치인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네바다주에서 선전하는 후보는 일주일 뒤 이른바 슈퍼 화요일에 10여 개 주에서 열리는 경선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다음 경선은 이번 주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진행됩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늘 연방의회에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관타나모 수용소가 폐쇄될 경우 60여 명의 수감자들을 미국 내 다른 장소로 이송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담길 전망입니다. 보고서에 구체적인 수용소 후보지는 언급되지 않을 전망이지만 캔사스와 콜로라도, 사우스캐롤라이나 내 연방교도소와 군사시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법에 따라 관타나모 수감자들은 미국 본토로 이송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합류하기 위해 시리아로 향하던 인도네시아인 4명을 체포해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싱가포르 당국에 체포됐으며 오늘 인도네시아 바탐섬으로 추방됐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인도네시아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이들은 바탐 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인도네시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5살 소년이 포함된 이들 테러 용의자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싱가포르를 경유한 뒤 시리아로 향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 사항이 되지 않는 상태에선 북한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So as long as there is an insistence on the part of the North Koreans to a nuclear stockpile, it's going to be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워싱턴에서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합니다. 한국의 여당과 야당이 북한 인권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우선 사항이 돼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 측과 평화협상에 관해 논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무부가 비핵화가 우선 사항이 되지 않는 상태에선 북한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에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어떤 대화에서도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고집한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 사항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비핵화가 강조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전략은 단단한 동맹으로 이뤄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자 회담 국가들과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지난해 말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를 선제 조건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 논의를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일종의 반박입니다. 특히 리치 앨런 대변인은 우리는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모든 국가들이 합의한 내용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평양에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 있어서 항상 열려 있었다면서 북한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평화협정과 관련해 관심을 표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There was interest expressed by the North Koreans in discussing a peace treaty. We considered their proposal, but also made.
어니스트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은 이 같은 제안을 고려했지만 동시에 비핵화가 어떤 대화에서도 일부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같은 미국의 응답에 거절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고집하는 이상 의견 차이를 해결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 포기가 대화의 조건이 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So as long as there is an insistence on the part of the North Koreans to a nuclear stockpile,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또한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관련 국가들이 공통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이 한반도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사실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며 더 나아갈 경우 고립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두 장관의 오늘 회담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 수위를 놓고 마지막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제재안에 대한 사실상 최종 담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를 강조해온 반면 중국은 제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이 부장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케리 장관과 왕이 부장은 오늘 회담에서 북한 문제 외에 남중국해 갈등과 사이버 안보를 비롯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내 배치 문제를 논의할 미-한 공동 실무단 약정 체결이 연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3일 오전 11시쯤으로 예정돼 있던 미한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하루 이틀 정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중으로 공동실무단 약정을 체결하려 했지만 최종 조율할 부분이 남아 지연됐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3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내에 최종 조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번 주 내에 약정이 체결되면 다음 주엔 사드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사드 배치 논의에 공식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류재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약정 체결을 갑자기 연기한 것을 놓고 한국 내에선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중점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가 너무 대두된 만큼 미국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김준영 교수입니다.
사실상 사드 국면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제재 국면이 사드 국면으로 옮겨갔잖아요. 벌써 북핵 발사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재 합의를 못했잖아요. 안보리 제재 성명도 안 나오고 지금. 그래서 아마 좀 속도 조절하는 것 같긴 해요.
또한 미한 양국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현지 시각 23일 미국 워싱턴 회동 결과를 보고 약정을 체결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미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신상진 교수입니다.
한국의 이제 미군 기지에 이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을 우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 강력한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안보리의 대북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사드 배치를 이제 한미 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불리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의 사드 배치 약정 체결하는 것을 당분간 연기하는 결정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당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미한 동맹 차원의 사드 배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여야 정당이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해오던 북한 인권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입법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오는 26일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22일 자정을 넘기는 심야 협상 끝에 북한 인권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양측은 합의된 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입법 절차에 따라 논의를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일단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는 4월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되어온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돼야 위원회를 열겠다며 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야는 23일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함에 따라 북한인권법도 26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26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되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양당 합의 사항임을 근거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에 직권 상정토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북한인권법이 처리되면 2005년 첫 법안이 발의된 후 무려 11년 만에 법이 제정되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지원하자는 게 핵심 취지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법무부 산하를 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양측은 통일부 산하에 두되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는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이사 구성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정부와 여야가 각각 3분의 1씩 추천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일부 양보해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가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막판 걸림돌은 법안의 기본 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다룬 제2조 2항의 문구였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제시했습니다. 함께라는 수식어의 위치에 따라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에 방점을 두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에 같은 비중을 두자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결국 새누리당 제안에 근접한 문구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과 인권자문위원회 이사 구성에선 여당이, 법안 문구에선 야당이 각각 양보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장입니다.
여와야가 어떤 초당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제 탄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찌됐든 여야 지도부가 이제 합의했다는 측면에서 한발 양보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정치권이 북한인권법안에 합의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권 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 정치권이 북한 인권 소동에 매달리는 것은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며 북한 인권법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영국에서 22일 북한 내 여성폭력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영국 의회 내 초당파 의원 모임이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유럽 북한인권협회의 박지현 간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현입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아, 저는 2008년 1월에 영국에 북한 난민으로 정착하였고 지금 현재는 영국의 유럽인들과 함께 유럽북한인권협회에서 탈북민들이 지원 정착과 또 북한인권을 알리는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행사 얘기로 들어가서요. 그 네. 22일 행사가 어떤 행사였고 어떤 분들이 연사로 참석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번에 영국의 국회에서 열린 행사는 북한 여성과 처녀에 대한 침해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고 진행된 컨퍼런스였는데 이번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뭐 대학교 교수님들과 NGO 단체들을 비롯한 150여 명의 인사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행사는 영어권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네. 주로 어떤 문제들이 얘기가 됐습니까?
이번 행사는 주제가 우선은 북한 여성과 처녀에 대한 주제로서 북한 여성들이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북한 여성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네. 박 간사님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어떤 점을 강조를 하셨나요?
저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선은 아직까지 이제 북한 여성들이 받고 있는 침해 문제가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고 여성들 대다수가 아직까지 이 문제를 심각성에 깨닫고 있지만은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은 남성들이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사회에 자제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남성들이 그 편견을 깨야만 앞으로 북한 여성 인권 문제를 비롯한 세계 여성 인권 문제에서도 남성들이 편견을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북한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여러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가장 뿌리 깊이 내린 가부장적 제도를 폐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먼저 나온 탈북 여성들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 여성들이 리더를 꾸려나가고 그 리더들을 꾸리기 위한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 행사에서 제기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영국 의원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 네. 이번 행사는 이제 영국의 상하원 공동원들이 이제 주제를 같이 참석을 해서 진행했는데요. 영국의 이제 피오나 브루스 국회의원님은 북한 여성들이 이제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북한을 인권을 다루는데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제 북한 정권에 도전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미얀마에 대한 그 신뢰를 들으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북한도 이제 고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BBC 한국어 방송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송이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일어서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연설을 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청중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고요? 또 관심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날 행사에 참가한 청중들은 이제 대학생 분들도 계시고 NGO 단체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대학 교수님들도 계셨는데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질문들, 그러니까 NGO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북한에 대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좀 아시니까 북한 여성 인권 문제와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제기하셨고 그리고 대학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북한 여성 인권 행사가 이제 처음이고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자신들이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영국 또는 그 유럽에서는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 일반인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은 영국에서나 유럽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네.
제가 대학교나 이제 뭐 국회 같은 데서 이제 가서 연설을 하게 되면 주로 한국 대학생분들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대학생분들이 저희한테 하는 말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북한에 대한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런데 이제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는데 외국 친구들이 너희 한국에서 왔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럴 때마다 차마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고 전공도 바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진짜 한국에서보다도 너무 높고 지난주에 제가 맨체스터 대학교에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어디 강의를 가게 되면 한 시간 강의를 하고 왔는데 맨체스터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일곱 강의를 했거든요. 하루 저녁에.
네.
그렇게 관심이 높고 대학생분들이 우리가 너무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앞으로 또 북한에 대한 행사를 자주 만들어서 대학생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릴 것을 저희한테 강조를 했고 예.
네.
너무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에 미국의 시사잡지 타임이 영국 런던의 탈북자 사회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박 간사님을 정착에 성공한 사례로 소개를 한 바 있는데요. 네. 현재 어떤 활동을 계시는지요?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제 처음 영국에 와서 인간이란 어떤 사람이고 또 자유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돈과 명예를 위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돈과 명예를 버리고 사람이 가치를 선택했거든요. 제가 선택한 것이.
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 영원히 남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을 선택했고 또 일단은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일도 있지만은 이제 여기에 정착한 북한 탈북민들이 언어 문제도 해결해드리고 또 난민 문제에서 난민 비자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이렇게 제 일처럼 발벗고 나서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아파하고 뭐 이러다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뭐 성공이라고는 아직까지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제 꿈을 이뤘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박 간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럽 북한 인권 협회 박지현 간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영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 내 여성 폭력에 관한 행사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캐나다계 한인 김현수 목사의 아내가 처음으로 심정을 밝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억울하지만 임 목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미랄로 쓰여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1년여 만에 가족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임 목사의 아내 임금영 씨는 지난 19일 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신도들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서 임 씨는 남편인 임 목사 억류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지금은 정말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무신론자들까지도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지금의 어수선한 한반도 상황을 보면 임 목사의 억류가 하나님이 계획한 필연적 과정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 씨는 지금의 남북한 상황을 보면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어수선하다며 하지만 저 땅 북한 주민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군가가 미랄이 돼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임 목사란 생각에 또 한 번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을 통해 인류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고 있고 신자들이 예수처럼 한 알의 미랄이 돼 썩어 희생할 때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임 목사가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분명 임 목사에게 사명이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펑펑 울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임 목사를 강제적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에 자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어둠의 땅이지만 임 목사가 빛의 역할을 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신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대규모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임 목사가 과거 북한 고난의 행군 시절 목격했던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하는 육성입니다.
전 백성이다 식량고라든가 이런 모습도 있고 북한의 산들이 이렇게 다 민둥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이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시작한 것이 이제 식량 지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 목사는 하지만 지난해 1월 말 라선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중 억류됐고 11개월 만인 12월 16일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북한 당국은 임 목사가 미주 지역의 기독교 집회 중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민생을 우려하며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발언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지난 18일 VOA에 캐나다 외교관들이 최근 임 목사를 방문했다며 영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 재무부 제니퍼 파울러 테러 자금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오늘 서울에서 한국 측 6자회담 차석 대표인 김건 북핵 외교기획단장과 만나 북한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면담에서 파울러 부차관보가 미 의회의 대북 제재 이행 법안 발효에 따른 미 행정부의 이행 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측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파울러 부차관보는 애덤 주빈 차관 지명자와 대니엘 글레이지어 차관보 등과 함께 미 재무부에서 돈 세탁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연관된 금융활동 차단 등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입니다. 호주의 주요 의류업체가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호주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유명 의류업체인 립컬이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환경에서 생산한 의류 수백만 달러치를 중국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7월 북한을 방문했던 호주 기업인으로부터 북한에서 립컬 상표가 붙은 의류가 생산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기업인이 북한 당국이 주관한 공장 방문 중에 비밀리에 촬영한 사진에는 의류 제품에 중국산이란 표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평양 근교 대동강 의류회사의 노동자들이 립컬의 2015년 겨울용 의류 일부를 생산했고 이 의류들은 호주의 소매점으로 반입된 후 중국산으로 판매됐습니다. 신문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임금 혹은 때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교화소에 갇힐 정도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립컬 측은 하도급 업체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자신들은 생산이 완료되고 소매업체 물품이 전달된 후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노조단체나 비정부기구들은 립컬 측을 비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국제고호단체인 옥스팜 호주지부의 헬런 쉐커 대표는 립컬이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기업들은 도덕적으로나 국제인권의 틀 안에서 인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호주의 섬유 의류 신발 노조의 미셸 오닐 사무총장은 이번 사례가 끝없이 값싼 노동력을 찾으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립컬의 중국 납품업체가 북한 업체와 계약한 것은 북한 임금이 중국에 비해서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969년에 설립된 립컬은 세계 최대 서핑 관련 브랜드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외화벌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실태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광산물 수출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 석탄과 철광석 등 10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배종열 객원 연구위원입니다.
원자바오를 보내면서 그 북중경제협력을 강화를 선택했단 말이죠. 그 북중경제협력 강화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팔아먹기 시작한 것이 그 석탄이죠. 5월 한 저기 100만 톤 이상 팔아먹었으니까 연 매수 10억 달러 이상씩 팔았단 말이죠.
노동자 해외 송출도 주요 외화벌이 사업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체코 등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5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노동자를 파견한 나라는 16개국에 달하며 이를 통해 연간 12억 달러가량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북한의 주요한 외화 창고입니다. 지난 2003년에 세워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은 5만 5천 명의 일자리와 함께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외화 소득을 올려왔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고려대 남강국 교수입니다.
1년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한 1억 달러 이상의 그 외화죠. 이것이 일단은 중단됐다. 들어간 그 막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끊어지게 되면은 우선 바로 그런 개성 지역에 한 20만 이상의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계가 지금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북한 정권이 어떤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북한은 그동안 남북 관계에서 상당한 외화를 챙겼습니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으로 9억 4천만 달러를 챙겼으며 지난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4억 5천만 달러를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무기 수출과 위조 달러 그리고 마약 밀수 등 불법 활동을 통해서도 상당한 외화를 조달해 왔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미 국무부와 중앙정보국 재무부 실무자로 구성된 북한 실무그룹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등의 미사일을 판매 10억 달러의 외화를 벌었습니다. 또 미 사법당국이 90년대 적발한 100달러 위조 지폐 이른바 슈퍼노트만도 4,5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과 무기 수출은 미국이 시행해온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으로 2005년 이래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련합회, 즉 조총련도 북한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총련 소속 상공인들은 매년 애국 헌금 명목으로 수십억 엔을 평양에 보냈습니다. 북한 일본 관계 밝은 일본 주간 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부편집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는 일본 엔으로 40억엔부터 50억엔 그렇게 극천도를 많은 일본 엔이 송금되었는데 그것이 2008년도에는 일본 엔으로 2억엔 그까지 급감됐습니다.
이렇게 광산물 수출과 인력 송출, 개성공단, 무기거래, 그리고 조총련 헌금 등으로 북한이 벌어들인 외환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하는 어떤 무역, 중고 무역고 이런 걸 빼고도 거의 그거 포함해서 한 70억 달러 정도의 외환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모든 외환은 평양의 노동당 39호실 금고에 들어와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한 사치품 구입에 쓰여진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통해서 달러죠. 달러가 여기 39호실에 모이면 평양에는 이런 핵실험, 장거리 로켓 실험, 핵실험하는 데는 고강도 알루미늄 판이라든지 또 코일이라든지 어떤 그 분야에 발달된 서방 나라에 가서 그걸 사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39호실 외화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외화벌이 돈줄은 하나둘씩 끊기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대북 송금 차단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부는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인도적 목적의 10만 엔, 미화 870달러가 넘는 금액의 송금 금지와 북한으로 반입되는 현금 신고 대상을 10만 엔 초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12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he yeas are 408. The nays are 2.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이번에 통과된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 관련자들을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북한의 외화벌이 돈줄이 하나둘씩 차단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조만간 심각한 외환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기본적인 돈줄들은 막히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17일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단체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보도사진과 관련해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광명성 사호 발사에 기한 관계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준 우주 정복자들을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방송은 그러면서 김 제1위원장 관련 사진 25장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다른 북한 매체들도 김 제1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주로 금수산 태양궁전을 배경으로 김 제1위원장이 중앙에 섰고 수많은 미사일 발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한 단체 기념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들이 조작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옥상과 지상에 있는 깃발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부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진들을 보면 금수산 태양궁전 옥상에 설치된 인공기는 화면에 오른쪽으로 펄럭이고 있는 반면 지상에 세워진 깃발 5개는 반대쪽인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사진 가운데는 금수산 태양궁전 옥상의 인공기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진도 있어 조작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보도사진과 관련해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민간단체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 영상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3년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아동병원 현지 지도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왔고 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훈련 규모를 과장하기 위해 공기 부양정수를 복사해서 늘렸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11년 7월에 국제사회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조작된 대동강 수해 사진을 AP통신에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홍경입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단체들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통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국채 발행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 국민과 해외 한인 참여를 목표로 지난 1월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지역 6개 한인단체들은 이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평화통일국채 발행 건의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워싱턴 한미포럼,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워싱턴협의회 등이 공동 서명한 성명서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통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 국채를 발행해달라는 단체들의 요구가 담겼습니다. 국채란 한 나라 정부의 사업 집행이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구매자가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국채는 일반적으로 국채 발행 국가가 망하기 전에는 구매자가 투자한 금액을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인단체들은 한반도 전문가들의 전망과 분석에 따라 2020년대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 국채 발행을 제안한 워싱턴 한미포럼의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의원은 VOA에 만약의 사태에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도 있고 적대 ICC의 회부할 청조도 보이고 또 생존도 있고 이제 하여튼 뭔가 좀 주소서 오니까 이때에 만일의 경우에 북한의 주민들이 문 한꺼번에 남쪽으로 내려온다던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내려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한 것이 반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한인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국채를 팔아 통일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국민과 해외 한인들은 자유롭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국채 발행의 의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소정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회장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한국을 떠나 사는 제외 동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모국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채가 발행된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제외 동포들도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인단체들은 국채 성공 사례로 미국을 언급했습니다. 2차 대전에 휘말려 들어갈 것을 예측한 루즈벨트 당시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호소하며 전쟁 채권을 발행했고 거대한 재정을 형성해 전쟁에 쓰고도 남은 역사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독일 역시 국채를 발행했었고 독일이 발행한 국채 가치가 3년 만에 3배로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1990년대 한국이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을 당시 IMF에 빌린 돈을 전 국민 금 모으기 운동을 벌여 갚았다며 한국 국민은 저력이 있고 평화통일 국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의원은 특별히 통일 한반도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대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모금이 아닙니다. 채권이지. 뭐 돈의 생도 아니에요. 이거는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게 뭐 미국에 있는 그 우리은행 가서 채권을 사면 되니까. 그럼 이거 저 증권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대박이 아니냐. 아니, 총알이 통일이 된다면 이제 값이 올라갈 테니까. 독일도 6배나 올라갑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전부 하자. 전 미국을 하자.
또 국채는 자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국민은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창준 전 의원은 이런 의미를 담은 평화통일국채발행 건의 성명서를 지난 1월 중순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직접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오기를 대통령께서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이거를 조금 더 일레보레이트해서 조금 더 좀 확장시켜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붙였으면 그냥 간단하게 건의 성명서 말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제가 포럼에 연락을 해갖고 썼습니다. 두 페이지를.
김 의원은 한국 국회의원과 언론 매체와 접촉해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재 북핵 실험과 로켓 발사, 개성공단 사태 등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인 터라 답변을 얻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사태도 통일 과정의 하나라며 통일 국채가 이런 때 쓰일 수 있지 않겠냐며 통일 국채 발행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 정부가 국채 발행 의사를 밝히는 대로 해외 거주 한인들과 연계해 세계적인 평화 통일 국채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명을 공동 발의한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임소정 회장은 한국 정부의 국채 해외 구매 과정에 필요한 법적 절차 등도 고려해 국채 구매 시점이 당장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긍정적 신호가 보이는 대로 한인사회에 추가적인 활동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일이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어떤 뭐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또 2차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청원서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긍정적인 답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더 단체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한국에서 빨리 이런 국채를 마련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도 벌릴 수 있죠.
한편 김창준 전 의원은 평화통일 국제 캠페인에 해외 거주 한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과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지의 한인사회와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생긴 한국 학생들의 교복 수급 문제에 관한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충청도, 경상도, 인천 그리고 서울 지역 학교까지 포함된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교복을 입지 못한 채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의 모습,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교복 대란이 빚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복 대란과 개성공단 폐쇄,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죠. 이 개성공단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입힐 교복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교복을 생산하는 업체가 크게 네 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 엘리트 학생복이라는 업체가 개성공단에 5개 그 하청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네.
교복을 납품받고 있었던 거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잠정 중단을 결정했고 북한이 또 폐쇄를 선언하면서 입주업체들이 그 생산된 물품을 제대로 챙겨나오지 못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몰수된 자산 가운데 3월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혀야 할 교복이 상당량 있었던 건데요. 이 한 업체에서만 이 챙겨 나오지 못한 교복 상품이 8만 장 정도라고 하는데 다른 업체들도 역시 대부분 이 생산된 제품을 한국으로 가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요.
네.
이 교복 관련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교복을 만드는 업체가 개성공단에 입주한 것은 2008년 6월입니다. 그 엘리트 학생복이라는 이름으로 교복을 만들게 되는 그 6개 봉제 업체가 개성공단에 협동화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생산 설비를 갖췄고 2009년부터 조금씩 교복을 생산해 왔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북한 근로자들이 만든 교복을 입었던 것이 그러니까 꽤 오래 전부터군요.
그렇습니다. 2009년 가을부터 학교 체육복이 생산됐고 또 하복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메이드 인 개성 교복을 입은 것이 벌써 6년째가 되는데요.
네.
2013년도 4월, 5월 개성공단이 일시 중단됐을 때 이때는 신학기가 지난 때여서 지금과 같은 교복 수급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복 대란이라는 것이 새 학년을 시작하는 시기에 개성공단이 폐쇄됐기 때문에 불거진 것이라는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또 시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한국 학생들의 교복 양이 크게 늘었던 점도 간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 한국에서는 한 벌에 교복이 3, 40만 원, 미화로 하면 뭐 300달러, 400달러 가까이도 하는 그런 비싼 교복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값은 싸지만 질은 좋은 그런 교복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을 많은 그 학부모 단체와 교육청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몇 개 지역 교육청에서 개성공단에서 교복을 생산한 업체와 함께 일명 반값 교복을 생산한 방법을 연구했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교복 업체 중에 하나인 엘리트 교복에서 이미 생산 기지가 개성공단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반값 교복을 현실화하는데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한국 교육청에서도 한 해 한국 돈으로 한 2천억 원 규모인 교복 시장에 새 역사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부터 입찰에 낙찰된 업체만 해당 학교 교복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는 교복 학교 주간 구매제라는 것을 시행했는데 관련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교복 없이 입학식을 치러야 하는 학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기도에 161개, 서울이 85개, 강원도 15개, 경남, 전남, 광주 등 전국에 679개 중고등학교가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 학교 중에서 그 엘리트 학생복을 공동 구매 형태로 납품 받겠다고 계약을 한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 679개 학교 전체 한국의 중고등학교 가운데 한 16%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교복이라는 것이 치마도 입어야 되고 블라우스 혹은 바지의 상의 쪽 이렇게 한 벌로 입게 되는 것이어서
네.
어느 쪽이라도 부족하면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복을 입을 수 없는 학생들, 입히지 못하는 학부모들, 물건이 없는 교복 대리점, 학교 모두 총체적인 곤란에 빠진 상황인데요. 지금 이 사태에 관해서 가장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부입니다. 개성공단에 교복 생산 업체가 있고 폐쇄로 인한 교복 수급 차질이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여일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이 학교나 학부모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성을 사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에서는 교복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학교에 한동안 사복과 교복을 혼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 업체에서는 국내에 있는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서 빨리 교복을 생산하겠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3월 말까지는 이 교복 대란의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해외여행이 크게 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해외에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셈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관련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132억 6,400만 달러였습니다. 2014년에 122억 100만 달러에 비해서 한 8.7%가 늘어난 것이고요. 2010년에 72억 7,200만 달러에서 2013년도에 100억을 넘어 105억 4,6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를 해왔는데 지난해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132억 6,400만 달러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에서 쓰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람들의 돈 쓰는 규모가 크게 늘었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으로는 지난해 한국에서 그 비교적 싼 가격에 비행기표를 살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는 저가 항공사들이 운항하는 노선을 크게 늘리면서 해외로 나간 한국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을 다녀온 사람이 1,931만 명인데요. 2014년에 1,606만 명보다 한 20.1%가 늘어났습니다.
네, 참 많이 늘어났네요. 1년 만에 해외로 나간 사람이 330만 명 정도나 더 많아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쓴 카드의 수도 1년 만에 840만 장이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쓴 신용카드, 뭐 직불카드, 여러 종류의 카드가 3,842만 4천 장이었고요. 2014년에 보니까 3천만 8천 장이었는데 28%가 늘었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이 집안의 자랑이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 10명 중 4명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다녀왔고 한 사람이 최소한 2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군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 대법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